이어서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타이완 반도체 업체를 방문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국제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소재한 타이완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TSMC가 4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것은 애리조나주 역사상 가장 큰 해외로부터의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왔다면서 미국 내 제조업 발전이 세계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더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들도 우리와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는 미시간주에 소재한 한국 반도체 업체 생산 공장을 방문해 미국이 세계 반도체의 공급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잇따른 해외 투자 반도체 업체 방문은 미국이 지난 10월 미국 기술로 생산된 모든 반도체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등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실시된 미국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라파엘 워너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워너크 후보는 이날 밤 99% 개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50.8%의 지지를 얻어 49.2%를 얻은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를 1.6%포인트 차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워너크 후보는 앞서 지난 11월 8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도 워커 후보에 앞섰지만 과반 득표에 실패해 조지아주 법에 따라 결선 투표가 결정됐습니다. 워너크 후보의 당선으로 민주당은 연방 상원 100석 가운데 과반인 51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부와 행정각부 요직 인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10가지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관영 CCTV가 보도한 지침에서 무증상 또는 증세가 가벼운 감염자의 가정 내 격리를 허용하고 대부분의 공공장소 출입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QR코드 인증을 대부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원이나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 코로나 음성 결과 인증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행정당국에 사회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정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영업장문을 닫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건위원회는 같은 날 발표에서 고위험 지역도 건물, 단위, 층수와 가구별로 정확히 고위험 지역이 정의되어야 하며 전체 주거단지 등으로 임의 확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날 발표는 최근 고강도 코로나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져 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이날 제로 코로나 정책의 공식적 종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내 공군기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미국이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호주 외교 국방장관 연례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것을 장려하지도 가능하게 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침략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매일 겪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와 영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갖게 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5일 러시아 중남부 랴잔과 사라토프의 공군기지 두 곳을 공격해 군인 3명이 숨지고 항공기 2대가 파손됐다는 러시아 측 발표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비행장에 세 번째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시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쿠르스크시의 비행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비행장에 석유 저장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북한의 불법적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이나 이란보다 북한 관련 사이버 주의보를 더 많이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번 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공개 회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3년째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면서 올해 대북 지원 모금액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목요일이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 북부는 새벽까지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조치를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두 나라의 대북결의 이행이 국제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동맹뿐 아니라 영내 전체를 위협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느냐는 질문에 과거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결의들이 채택됐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There's only one reason why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ould come into existence, and that is because it would pass unanimously.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가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장일치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하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효력이 있는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국제법상 각국에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몇 년에 걸친 북한의 도발 이후 제안된 많은 결의들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 특히 상임 이사국이 결의를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영내에 재개하는 위협도 거론했습니다.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it is a threat to the entire region. It is not just a threat to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영내 전체의 위협이라며 미국과 동맹에만 위협이 아니라 영내 전체의 불안정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영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고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5개 상임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어기는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국제 비확산 규범을 더욱 약화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올해 10번 회의를 개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 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은 상임 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에선 한국이 완벽하게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계환 신임 해병대 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끈으로 된 깃발인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철저한 안보와 신뢰가 없으면 민생과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동맹국의 압도적 핵전력을 믿고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등 기존 접근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과 확장 억지 보장 조치와 관련해 한국, 일본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6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 파트너와 확실한 보조를 맞추는 것이 최상의 접근법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한국의 민간연구소인 최종연 학술원이 미국 버지니아주 미들버그에서 개최한 트랜스퍼스픽 다이얼로그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른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한 문제가 세계 무대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정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방향이 효과적이고 신중했다고 믿는다며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동맹과의 대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김정은과 그의 팀의 의사결정에 대해 우리는 많이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북아시아와 세계 전반의 국제관계가 매우 민감한 시기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불안정을 초래하고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신호를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캠벨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식 핵공유 등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세부적인 작전 사안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동맹과 파트너 또 이를 시험하려는 이들에게 우리의 확장 억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미국의 최상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어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해구산을 유지하는 데 단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억제 조치가 중요하고 명확하다는 점을 분명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동맹 파트너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캠벨 조정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경제 측면에서의 모든 문제와 관련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호주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국제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수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6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맥락에서 호주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한일 3자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환영했다며 양측은 지속적인 양자 및 다자 간 공조를 약속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외교가 필수적이라는 공유된 믿음을 인정하면서 북한이 지속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은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호주에서는 페니웡 외교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양국은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모든 국가가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분쟁 지역의 군사화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불안정한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과도한 해상 주장을 포함해 중국의 다른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영내 해상 안보를 지원하고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인 호주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discussed our efforts to address challenges posed by the PRC to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including attempts to disrupt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경제적 강압을 통해 다른 국가를 위협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이 국제 규칙 기반 질서에 제기하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는 그러한 노력에 있어 낯선 국가가 아니며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압박 전술에 맞서 호주와 함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해 호주를 포함한 다양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And those of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Quad, along with India and Japan.
특히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 쿼드를 통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발전이라는 공유된 비전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그 핵심은 재화와 아이디어가 영내 전체에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2+2 회담에서 미국과 호주, 영국 간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사이버와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다른 핵심 영역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도전을 언급하면서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China's dangerous and coercive actions throughout the Indo-Pacific, including around Taiwan, toward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오스틴 장관은 타이완 주변과 태평양 섬나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행동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잔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모든 국가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전의 직면에 미국과 호주는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영내 위협에 대비한 미군 순환 배치를 통해 호주에 미국의 군사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폭격기 기동부대와 전투기, 해군, 육군의 순환 배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또 군수지원 협력 확장을 통해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틀 연속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가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태를 북유럽 국가들이 비판했습니다. 스웨덴은 평양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고 노르웨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한 최근 유엔 안보리장의 공동 성명을 상기시켰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6일 북한이 이틀 연속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포사격을 가하고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언급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는 앞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데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대신해 이익대표부 역할도 담당하는 스웨덴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관심도 확인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외무부는 6일 북한의 계속된 포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지난 21일 유엔 안보리에서 노르웨이가 미국 등과 함께 발표한 14개국 장외 공동성명을 상기시켰습니다. 성명에는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아일랜드, 인도, 아랍에미리트, 일본, 에콰도르, 몰타, 스위스, 한국, 호주 등도 참여했습니다. 이들 14개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무대응 속에 북한은 처벌받지 않고 행동해왔다며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을 단합된 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6일에도 미군과 한국군의 통상적인 훈련을 구실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호사격을 100여 발 가했습니다. 북한은 또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8발을 포함해 63발의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연간 최다 발사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조율 합의를 마쳤습니다. 북한 정부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는 이른바 원비어법이 포함됐고 2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도 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6일 합의한 4,400여 쪽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는 원비어법으로 불리는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가 최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비어법은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원비어의 이름을 딴 미의회의 두 번째 법안입니다.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검열하는 데 연루된 해외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국제방송처에 2024년에서 2027 회기연도까지 연간 $1,000,000의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방송을 늘리고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제방송처에 배정된 지원금은 대북방송 증대와 북한과 관련된 정보 공유의 디지털, 비디지털 수단 등 인터넷 도구와 기술,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 개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효 180일 이내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인 정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상원의 결의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미한동맹과 관련해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평화롭고 안전적인 한반도라는 공동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조약에 부합하는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북한 등 적국들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됐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상원과 하원으로 보내진 국방수권 법안 최종안은 요식 절차인 본회의 표결만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최근 창설된 인도태평양 우주군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맹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동맹 파트너들이 통합된 억제력을 제공하고 공유된 가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미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우주군이 훈련과 교육, 연습, 장비, 정보와 인적교류, 협력협정, 방어와 군사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유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5일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설치한 우주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병력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동맹국과 파트너의 역량을 향상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창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우리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통합된 억제력을 제공하고 공통의 이익을 보호하며 공유된 가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2일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 일대를 담당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로써 태평양 사령부는 태평양 해병대, 태평양 함대, 태평양 육군, 태평양 공군, 인태우주군 등 5개 구성군 사령부를 갖게 됐습니다. 미국이 우주군 부대를 인태사령부에 가장 먼저 둔 것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올해 수차례 시험 발사했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준비도 마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존 아킬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하와이에서 열린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 출범식에 참석해 역내 위협의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태평양 전구는 중국, 러시아, 북한, 폭력적인 극단주의자 등 미국의 5대 안보 위협 가운데 넷이 몰려있는 가장 중요한 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태사령부에 이어 주한미군에도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앞서 VOA에 주한미군의 우주군 부대가 올해 말에 창설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이나 이란보다 북한 관련 사이버 주의보를 더 많이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미국의 최대 경계 대상인 러시아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발령한 주의보는 현재까지 총 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는 미국의 이른바 4대 적성국 가운데 중국이나 이란보다 더욱 빈번한 횟수입니다.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중국, 이란에 대해 발령된 주의보는 각각 14건과 11건입니다. 러시아 관련 주의보는 모두 23건으로 4개국 중 가장 많지만 북한과 불과 한 건 차이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사이버 공작을 통한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미국의 주요 공급망을 공격했던 솔라윈즈 해킹,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한 사이버전 등으로 미국의 골칫거리입니다. 이런 러시아 못지않게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역시 미국의 주요 관심사라는 점을 이번 집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C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처음 북한 관련 사이버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2017년 5월입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최소 23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역대 최대 랜섬웨어 공격으로 기록된 워너크라이 사건과 관련해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이 합동주의보를 낸 것입니다. 당시 백악관 등 미국 정부는 워너크라이 공격의 배후로 북한 정부를 공식 지목했습니다. 가장 최근 발령된 것은 지난 7월 미국의 보건의료 분야와 공중보건 분야를 겨냥한 랜섬웨어 마우이 관련 주의보입니다. 북한 관련 사이버 주의보를 시기별로 보면 2017년 5건, 2018년 6건, 2019년 1건, 2020년 7건, 2021년 1건, 그리고 올해는 2건입니다. 내용은 주로 북한이 해킹 공격을 위해 사용하는 멀웨어, 즉 악성 소프트웨어 유형과 위험성을 알리는 것으로 악명 높은 라자루스, APT-38, 김숙희 등 북한 정찰총국 연계 조직으로 알려진 해킹 그룹의 이름을 명시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사는 북한 정부는 정보 수집과 공격,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동원하며 작전 반경도 전 세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전 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사이버 절도를 단행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정부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한다며 잠재적으로 수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지난 2년 동안에만 1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와 경화의 사이버 탈취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백악관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최고 3분의 1까지 충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 이어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자율적 경제 활동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의제들이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가 6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이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와 내년의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 문화어 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과거엔 정기회의가 통상 한 해 한 번씩 개최됐지만 최근 수년간은 두 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달 하순 연다고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 뒤 곧바로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과 세부 예산을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뤄질 평양 문화어 보호법과 중앙검찰소 문제에 대해선 외부 문물 차단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류 유입으로 북한 청년층 사이에서 한국식 말투와 옷차림 등이 확산된 지 오래됐다며 평양 문화어 보호법은 북한 당국이 외부 문물을 차단하려는 대응책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나온 북한 내부 학습 자료를 보면 어느 한 시에서만 9천여 명의 고급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외부 영상을 시청했다가 좌수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불순 녹화물 이거를 반납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언어, 사용법 이런 게 매우 광범위하게 한류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은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해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부 문물 유입에 민감하게 대응해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 당국이 최근 대민선전에서 국가제일주의,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특히 강조하는 양상이라며 평양 문화어 보호법 제정은 애국심을 높이고 자본주의 외래 문물을 배격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최고인민회의 주요 의제로 중앙검찰소 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서도 사회통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이 사회통제 기제로 최근 수년 사이 여러 분야에서 법을 만들고 정비했고 집행기관인 중앙검찰소의 위상도 소장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회 보임될 정도로 격상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번 회의에서 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이제 법적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법기관들 다 정비를 하고 지금 전면에 배치하는 방향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이번에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을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좀 더 다잡겠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6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령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급양법의 채택과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과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사회급양법에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되어 있다면서 인민들의 식생활 수요와 편의 보장, 나라의 요리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급양은 식당이나 음식 판매점을 의미하는데 북한에선 국영식당과 국가로부터 개인이 합법적으로 임차해 운영하는 협동식당 그리고 불법 음식 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급양법은 그동안 확산 추세였던 협동식당이나 장마당 음식 판매점에 대한 중앙통제 강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에선 당국의 용인 아래 사경제가 확대됐지만 사경제를 최대한 국가 통제하에 공식 경제로 재흡수하려는 게 최근의 정책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만들려면 중앙에서 자원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별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하부 단위에 위임해줬던 재량들을 많이 걷어들이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지금의 국가정책 목표에는 더 맞는 거죠.
이 법이 식량난 심화에 따른 국가의 식량 통제 강화 조치의 하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탈북민 출신의 조충희 고파머스 연구소장은 당국의 묵인으로 확대된 불법적인 식당과 음식 판매점들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세금을 걷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나 식당을 만들면 안 되고 국가나 어떤 기관들의 등록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들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식당 영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금의 흐름에서 일정한 정도의 세금을 국가가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편 오는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할지도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이 이달 말 열리는 당 전원회의에 나올 경우 최고인민회의에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부과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독자 대북 제재를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여행을 하거나 미국 은행 계좌를 가졌을 리 없는 이들에게 이런 식의 제재를 가해봤자 집중도만 떨어뜨릴 것이란 비판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최근 부과된 미한일 3국의 독자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의 급소를 제대로 겨냥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5일 VOA에 미한일 대북 제재 발표와 관련해 김 씨 정권의 무모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이번 제재는 그런 조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이 된 개인들은 미국 은행 계좌가 없고 미국, 일본,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루비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행 대북 제재를 완전히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비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에 대한 기존 제재를 완전히 시행하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효과가 없는 이런 제재는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바이든 행정부를 방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루비오 의원의 입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6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한국, 일본은 지난 1일과 2일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 각각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조치는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취해졌다며 더 나아가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유럽 파트너들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속도와 규모, 범위에 대응해 책임 규명을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지속적인 결의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를 발표한 성명에서 미한일 3국의 이런 일치된 행동은 미국, 일본, 한국의 강화된 3국 관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적이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 압박에 진명해 전술을 조정함에 따라 우리는 불안정을 조장하는 무기 프로그램의 발전을 더 제한하기 위해 계속해서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번 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7번째 개최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비공개 방식을 택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는 9일 뉴욕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합니다. 유엔 소식통은 6일 BOE에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가 금요일 오전에 예정된 콩고 문제에 대한 회의가 끝난 뒤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관련 회의는 의제외 토의 사항 방식으로 개최되며 논의도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1일 전후에 매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집을 시도해왔습니다. 올해 회의를 소집한 주체가 미국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BOE는 국무부에 이번 회의 소집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상태입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난 2014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정족수 1개가 부족한 8개 국가만이 찬성해 처음으로 회의가 무산됐고 2019년엔 미국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으면서 안보리 북한인권회의는 2년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가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다시 회의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의 회의에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지난해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안보리가 2014년 이후 6번에 걸쳐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개 회의는 2017년을 끝으로 5년째 소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회의가 끝난 뒤 낭독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 공동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 중 하나에 의해 기본적인 자유를 조직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고문과 강제 노동, 즉결 처형, 굶주림, 성과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한 정치범 수용소 밖에 있는 나머지 주민들 역시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거부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과 저명인사들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소환을 보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논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들과 저명인사들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와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45개 단체와 데이빗 엘튼 영국 상원의원,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저명인사 5명은 5일 안보리 이사국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고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내년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COI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COI의 권고에 따라 북한 상황을 공식 의제에 추가해 공개 논의를 벌였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논의가 무산됐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비공개 협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이어진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공개 논의 중단은 북한 당국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무책임하게 계속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은 신종 코로나 이후 더욱 악화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빌미로 주민의 이동권과 정보의 자유, 식량, 의약품 등 기본적인 필수품에 대한 접근권을 빼앗아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 문화배경법을 제정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영상물을 유입하거나 유포하는 자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자의적 처형 관련 특별보고관 등이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 관련 조치를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인 COI 설립 10주년이 시작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논의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북한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서 인권 문제를 중심에 둘 것을 요구한다며 착취와 강제노동 같은 인권 침해가 동반되는 북한의 무기 개발과 안보 문제를 논의할 때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15개국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하면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채택할 수 있으며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안보리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알바니아, 브라질, 가봉, 가나, 인도, 아일랜드, 케냐, 멕시코,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올해 이 해역에서 이뤄진 불법 환적은 BOA가 파악한 것만 31건에 달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서해상을 촬영한 5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선박 세척이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 남쪽 끝에서 약 1km, 섬 안쪽을 기준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서 90m와 45m 길이의 두 선박이 길이 45m 선박을 사이에 두고 밀착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지난 10월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해역에서 선박이 밀착한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세 척이 맞댄 경우엔 가운데에 있는 한 척이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선박 두 척 사이에 크레인용 바지선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물론 이번 접선을 통해 두 선박이 제재 품목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결의 2375호가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안보리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최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의 출항 국가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는 그동안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30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한 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31건으로 늘어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3년째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북 지원 모금액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 대북 지원 모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입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6일 기준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5차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모금액은 173만 달러입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전체 58.8%인 약 101만 달러로 가장 많이 제공했고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각각 29.7%와 11.5%에 해당하는 51만 3천 달러와 19만 9천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모금액 가운데 28.7%는 북한 주민의 영양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정확한 용도가 설명되지 않거나 기타 분야로 분류됐습니다. 유엔의 대북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구는 전체 액수의 57.4%에 해당하는 100만 달러를 받은 유엔 아동기금이며 스웨덴 적십자사가 29.7%인 50만 달러, 노르웨이 적십자사가 11.5%인 2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올해 대북 지원 모금 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2012년의 모금액 1억 1,779만 달러와 비교하면 0.68 수준에 그칩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 4,030만 달러, 새로운 검증 자료 부족으로 유엔이 인도 지원 대상국에서 북한을 제외한 2021년에 1,540만 달러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환경을 바꿔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it's just changed the relationship in the humanitarian area.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원을 거부하는 북한 당국의 결정이 인도주의 분야에서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코로나 유행 시작부터 국제기구 직원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북한을 떠나면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 물자 분배를 감시하는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됐다며 이를 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은 긴장 속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로 미국과 한국 등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북한의 국경 재개 조짐도 없는 만큼 북한 내 주민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 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북한의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원 물자 분배를 모니터링할 국제 직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 모금을 요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그러면서 국제기구 직원 등이 북한에 복귀했을 때 직면할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데이 3부,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이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 북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북한 지역 모레 금요일엔 평안도와 함남 남부 지역, 또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남도 북부와 함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글피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도 역시 구름 많겠고요.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4도. 신의주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2도. 강계는 내일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 최고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희천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3도 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5도.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리원은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4도. 강원도 원산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9도. 함흥은 내일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8도. 장진도 역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4도. 청진도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4도. 선봉도 맑은 가운데 최저 영하 6도, 최고 2도. 양강도 해산은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오후에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3도. 무산과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8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내일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오전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예상되며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에서 1m, 오후 0.5m, 먼 바다는 오전에 0.5에서 1.5, 오후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반둥에서 7일 경찰서를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최소 10명이 다쳤습니다. 리스티오 시깃 프라부어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테러범이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된 단체 자마 안샤룻 다울라 JAD 소속으로 추정된다며 과거 테러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부어 청장은 이 테러범이 지난해 말 석방됐다며 사건 현장에서 새로운 형법에 항의하는 문서 수십 건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JAD는 2018년 6월에도 동자바주 수라바야에서 교회와 경찰서 등에 자폭 테러를 가해 30명 이상이 숨진 바 있습니다. 한편 서자바주 경찰청장은 테러범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에서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을 이교적 문건이라고 비난하는 글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이날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전 성관계를 친고죄로 바꾸고 낙태 금지의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테러에 대해 이슬람 강경파들이 극단주의 이념 전파를 단속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새 형법 조항에 분노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타이완 반도체 업체를 방문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국제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소재한 타이완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TSMC가 4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것은 애리조나주 역사상 가장 큰 해외로부터의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왔다면서 미국 내 제조업 발전이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더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들도 우리와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는 미시간주에 소재한 한국 반도체 업체 생산 공장을 방문해 미국이 세계 반도체의 공급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잇따른 해외 투자 반도체 업체 방문은 미국이 지난 10월 미국 기술로 생산된 모든 반도체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등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호주에 순환 배치되는 미군 병력을 증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내 중국의 위협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호주는 각국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행히도 그 비전은 오늘날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주변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과 섬 국가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행동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나 순환 배치 병력 증강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얼마나 많은 병력과 선박, 항공기가 증강될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호주 내 공군기지 활주로 개선과 항공기 주기장, 연료와 군수품 보관 장소 등 미군의 강화된 태세를 지원할 장소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최근 미국의 지원을 받아 호주 북부에 B-52 전략폭격기 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 내 공군기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미국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호주 외교 국방장관 연례회의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것을 장려하지도 가능케 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침략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매일 겪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스스로와 영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갖게 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5일 러시아 중남부 랴잔과 사라토프의 공군기지 두 곳을 공격해 군인 3명이 숨지고 항공기 2대가 파손됐다는 러시아 측 발표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비행장에 세 번째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시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쿠르스크시의 비행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비행장의 석유 저장 탱크가 드론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였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